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김일성과 항일 무장투쟁 13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천보 전투를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만주에서 벌인 항일 무장투쟁에서 이 보천보 전투를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여기는데요. 1990년대 황장엽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했던 김덕홍이 쓴 글을 보면 북한이 이 보천보 전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위정자들은 소위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극구 찬양하기 위한 선전으로 보천보 전투를 제1진에 놓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대 보천보 전투를 형상한 예술영화 백두산을 새로 만들고 미술 작품들도 수없이 창작하였다. 북한에서 이 보천보 전투를 모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간첩이다. 김일성이 지휘했다는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 왕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우상화 선전에서 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김덕홍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보천보 전투를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천보 전투가 당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천보 전투를 군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역사학계는 약 1시간 남짓 계속된 보천보 전투를 군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만주 지역 항일운동사 전문가인 신주백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보천보 전투가 군사적으로 볼 때 큰 성과를 거둔 전투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보천보 전투의 군사적인 성과는 사실상 큰 성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김일성 부대가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소재지를 습격할 때 당시에 김일성 부대는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인원이 보천면 면사무소를 습격할 때 그러면 당시에 보천면 사무소 일대에는 어느 정도의 무장병력이 있었냐? 군대는 없었습니다. 경찰만 있었습니다. 그 현지 주재소 경찰만. 그래서 이 싸움에서 김일성 부대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기습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저쪽이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군사적인 면에서 보천보 전투의 성과가 별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런데 신주백 교수는 보천보 전투를 군사작전 면에서 검토할 때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뜨인다고 강조합니다.
군인과 군인이 싸운 전투가 아니거든 하나하고 두 번째는 김일성에는 보천면 면 소재지 직접 내려간 적이 없어요. 보천면 소재지를 내려다 보이는 지역의 산지형에서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작전 지시를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한 북한의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고요.
그런데 보천보 전투와 관련해 북한이 왜곡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북한 역사책들은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에서 나온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한 대목을 들어봅니다.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은 일제 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가면서 서로 끌어안고 감격과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다. 김일성은 환호하는 인민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런데 김일성이 당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의 권위자인 연변대 박창욱 교수는 지난 2004년 한국통일연구원과 가진 회견에서 김일성 부대 기관총반 반장을 지낸 강위룡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강위룡은 항일무장투쟁 당시 김일성과 야자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강위룡이 중국에 살다가 1962년에 북한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강위룡이 어느 날 보천보 기념관에 갔는데 이곳에서 보천보 전투가 굉장한 전투였고 김일성이 당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고 해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천보 전투가 조선민족이 펼친 항일운동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주백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먼저 이 전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 전투는 군사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전투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던 보천보 전투는 신주백 교수의 지적처럼 정치적 효과만큼은 톡톡히 누렸습니다. 신주백 교수는 먼저 일본이 조선 치안을 안정시키고 또 중국 침략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김일성이 국내 진공작전을 벌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상황을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에 조선 총독이 미나미지로인데 전국의 도지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선 총독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선의 치안은 안정되었다. 이제 우리가 좀 여유롭게 정책을 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뒤통수를 때린 거죠. 두 번째는 보천보 전투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37년 7월 7일 날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보천보 전투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일성 부대가 보천보 전투를 감행한 시기는 특히 조선 국내 사정을 놓고 볼 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안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열기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요하고 흉악한 조선 공산당, 드디어 괴멸되다. 이 제휴를 검거함으로써 조선 공산당 운동에서 생긴 모든 화근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 뒤에는 농촌과 공장가에 명랑한 대기가 약동하고 모든 반도에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것은 평화와 환희이다.
1937년 4월 30일 일제의 어용신문 경성일보는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가 이재유가 일본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호해로 전하며 조선 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자축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국내파 공산주의자로 신출귀몰하며 조선 총독부를 꽤나 괴롭혔던 이재유의 검거로 조선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벌이던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신주백 교수의 설명처럼 미나미 조선 총독이 조선의 치안이 안정됐음을 선포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결과였습니다. 신주백 교수는 이렇게 당시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사라져가던 상황에서 김일성 부대가 감행한 보천보 전투가 조선 안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이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거의 와해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런 시점에서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국경을 건너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을 직접 공격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인들의 내면에 있었던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준 부분이 있었죠.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는 보천보 전투가 크게 알려진 것은 신문 동아일보의 덕이 컸습니다. 동아일보는 보천보 전투가 벌어지자 두 번이나 호의를 내고 이 전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1937년 6월 5일자 동아일보 호의는 보천보 전투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장백현 20도구의 밀림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신출 귀몰하며 약탈과 방화를 감행하여 오던 공비 김일성 일파와 경북 대안의 밀림지대에서 활약하던 공비두목 최연 일파가 합류해서 간산군 선예면 보전리에 침투하여 촌락을 포위하고 약탈하다가 1시간 만에 대안으로 도주한 사건이 돌발하여 보천보 촌락의 천여 명이 공포에 떨었다.
동아일보 호에는 김일성 부대를 공비로 표현하고 이들 공비들이 약탈과 방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제히 감시가 삼엄하던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보도는 조선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신주백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그런 활동이 당시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속보로 보도될 정도로 그래서 그의 활동이 당시에 이제 크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김일성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컸다.
신주백 교수의 설명처럼 김일성 부대가 감행한 보천보 전투는 조선 내 신문들이 크게 보도했고 이를 통해 김일성은 자신의 이름을 비로소 조선 전체에 알렸습니다. 호천보전투는 조선 국내의 공산주의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안심하던 조선총독부에 일격을 가했고 동시에 김일성의 이름을 조선 전체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천보전투는 또 항일민족운동사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국내 조직과 국외 조직이 합작한 전투였다고 연세대학교 신주백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장백형과 갑산군 일대에 제만한인 조국광복회라는 통일전선 조직이 아주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이 조직의 조직원 중에 갑산군 출신자들이 유격대를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소가 있고 어디에 경찰이 있고 어느 산으로 어떻게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걸 훤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리질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만주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와 국내에 있는 항일조직이 공동투쟁을 했다는 데서 또한 보천보전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보천보전투를 통해 명성을 얻었지만 보천보전투가 만주지역 유격대에 미친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보천보전투에 협력한 조선 내 조직을 파괴하고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를 토벌하는 작전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천보전투 이후 김일성 유격대는 점차 힘을 잃고 질이 멸렬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